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243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며 미국이 못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 열린 미국에 대한 경례 기념식 연설을 통해 국가적 통합을 역설하고 이를 통한 미국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행사에서 하나 된 나라로 뭉쳤다며 우리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기를 지킨 영웅들을 기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를 세계 역사상 가장 특출한 나라로 만들어준 것은 담대함과 저항, 용기와 확신, 그리고 충성과 사랑의 정신이라며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다, 지금 가장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에 이어 독립전쟁과 여성 참정권 운동, 그리고 민권 운동 등 미국이 이룬 업적들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강조하고 곧 화성에 미국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현장 주변에는 미군 탱크가 전시되고 대통령 전용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이 축하 비행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에 내셔널몰에서 연설한 것은 거의 70년 만의 일이라고 주요 매체들이 설명했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싣고 시리아로 향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유조선을 어제 지브롤터 당국이 억류한 데 대해 미국과 영국 정부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뉴스가 나왔다며 미국과 동맹국은 이란과 시리아가 불법 거래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지브럴터 당국과 영국 해병대의 신속한 조치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살인 정권에서 활용될 자원을 압류했다고 치하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영국 대사를 초치해 불법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나포 행위에 대한 강한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를 이끌어 1980년대 유조선 전투를 지휘했던 이란군의 모센 레자에이 장군은 억류된 유조선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영국 배를 붙잡아 보복하겠다고 오늘 트위터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길목에 있는 영국령 지브롤터 자치정부는 어제 시리아로 가던 대형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영국 해병대의 도움으로 자국 영해에서 억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당국은 이 배의 제재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통해 원유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시리아 정권 고위 인사들을 제재 목록에 올려 주요 물자 반입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홍콩 정부가 지난 1일 발생한 입법회 점거 관련 인물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콩 사법당국은 지난 3일 체포해 경찰 공격과 기물 파손 등에 대해 조사해왔던 31살 남성 푼호 추이 씨를 질서 교란 등 혐의를 추가해 동구법원에 기소했다고 오늘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지신문 명보는 이번 일은 홍콩 역사상 최초로 입법기관을 점거한 것으로 우산혁명 때의 도로농성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의 학생과 시민들은 홍콩 반환 22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1일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산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재단 해산 방침은 일한 간 합의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재단을 해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과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공식 외교 경로로 한국 정부에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측의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재단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론에 밝히고 일본 측이 재단에 낸 자금에 대해선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인도 작업이 다음 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결의 이행 관련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량이 한도를 초과했다는 미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난 5월 북한에 대량의 정제유를 공급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양국 간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했다는 평가와 함께 잠재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함경북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보낸 데 대한 반응인데요. 두 나라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다시 한번 비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점점 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이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성명은 최근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 대한 대응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9일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함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보냈습니다. 미국은 이 서한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모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며 특히 서한이 보내진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성명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공동 서한이 미 국무부의 지시하에 유엔 주재 미 대표부에 의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제의한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이던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서한에서 제기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안보리의 조치는 2017년 8월 채택된 결의 23715에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23715는 당시를 기준으로 신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안보리는 결의 23715호를 통해 기존 노동자들의 비자 갱신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23975를 통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에 송환시키도록 한 겁니다. 대북 결의 23975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채택 15개월이 되는 올해 3월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이 담긴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카타르 등 30여 개 나라가 제출을 마친 상태로 가장 최근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정부가 지난달 19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는 양곤에 있던 북한 식당을 폐쇄하며 이곳에서 일하던 21명의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제출된 중간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제출한 대북 결의 23975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3만 23명에 이르던 북한 노동자가 최근 1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가 관련 결의를 채택한 2017년 12월 이후 2만 명에 가까운 북한 노동자가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지난 3월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돌려보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이 제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달에 비해 대중 수출액은 줄어들면서 무역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함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5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2억 5,829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에 2억 8천만 달러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 사실상 대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앞서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마지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인 23975가 채택된 2017년 12월까지 주로 2억 달러 중후반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해 1월과 2월 각각 1억 6천만 달러와 1억 251만 달러를 나타낸 뒤 지난해 9월부터 2억 달러 초반을 기록했지만 2억 5천만 달러를 넘긴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북한의 최대 수입품은 전달에 이어 플라스틱 제품으로 총 2억 804만 달러어치가 수입됐습니다. 두 번째로 큰 액수를 차지한 건 2억 4,584만 달러를 기록한 비료였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에 1억 9,340만 달러보다 5천만 달러 이상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지난 5월 대중 수입의 급증은 비료 수입 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북한은 인조 필라멘트와 동식물성 유지, 니트류 제품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수입을 크게 늘린 손목시계 부품도 851만 달러치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시계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 형태로 다시 중국에 수출하는 전형적인 주문 생산 방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718만 달러치의 담배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고 곡물 561만 달러, 밀가루 등 제분 공업 생산품 420만 달러, 과일류 224만 달러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담배와 곡물, 과일 수입액은 전달에 비해 하락한 반면 곡물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대중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과 대조적으로 수출액은 전달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4월 2,226만 달러의 대중 수출액을 기록한 북한은 지난달엔 1,601만 달러의 물품을 수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수입액이 늘고 수출액은 줄면서 지난 5월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2억 4,228만 달러로 제재 국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과 10월, 11월 대중 무역 적자 폭이 2억 달러 초반에 머문 적이 있었지만 2억 달러 중반에 육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재 가동 이전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 폭은 1억 5천만 달러대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러시아가 지난 5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정제유 공급량이 한도를 초과했다는 미국의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량으로 공급했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5월 정제유 2만 5,350배럴을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3일 러시아가 5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게시했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5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의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의 양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안보리가 이번에 공개한 것을 종합하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약 17만 5250배럴입니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공급한 정제유 공급량 3만 3,135배럴과 합산하면 약 21만 배럴로 연간 한도액인 50만 배럴의 42%에 이릅니다. 주목되는 건 최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대략 23만 1,000배럴인데 올 5개월치 공급량은 벌써 지난해의 76%에 이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정제유 대량 공급 행진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월 평균 19,250배럴을 북한에 공급해왔고 특히 12월에는 평균치의 무려 5배에 달하는 55,160배럴을 공급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평균 3만 5,000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중국의 공급량에 비해 5배가량 많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은 이 같은 정제유 공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했으니 더 이상 정제유를 공급하지 말도록 유엔 회원국들에 요구하고 유엔에는 지난달 11일 항의 서한을 보낸 겁니다. 미국은 특히 공개적인 대북 정제유 공급 외에 불법적인 선적 간 환적을 통해서도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미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 중단 요구에 보류를 걸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의 담화 내용입니다.
那么关于这个问题呢应当根据安理会决议和有关制裁委员会的规定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 제한 여부는 안보리 결의와 대북제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뢰할 만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북 정제유 공급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호택성입니다.
미북 정상이 지난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 합의한 것은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지 정확히 넉 달 만이었습니다. 이 기간 상호 비난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긴장 상태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또 한 차례의 극적인 정상 간 만남으로 교착 상태가 해소됐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큰 틀의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렬로 끝났습니다. 특히 미국이 폐기 대상을 핵무기와 핵물질, 주요 부품 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 살상무기로까지 확장하면서 양측이 좀처럼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임이 예고됐습니다. 북한은 협상 결렬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고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후 해체 작업을 시작했던 동창리 서해 발사장의 일부 구조물을 복원하는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반면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 비핵화 후 보상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강경한 협상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미북 관계 악화를 막고 북한을 달래기 위해 대북 추가 제재를 취소하는 제스처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했던 빅딜식 일괄 타결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You can work out step by 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시정 연설을 통해 올해 말을 대화 시안으로 제시하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5월 4일과 9일 각각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9일 발사한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었다는 평가가 미 행정부 내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5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압류 사실을 공개하고 몰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은 미 법무부의 압류 조치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안보리 차원의 긴급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조치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이런 와중에도 북한 측에 실무 협상을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지속하는 데 대한 바람을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6.12 공동성명을 귀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그 이행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하루 앞둔 6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7번째 친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뭔가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국무부는 북한과 즉각 실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공개리에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together. Now I can confirm it because of the letter I got yesterday and I think, you know, I think that something
이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공개 연설에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미북 실무 협상 재개의 중요성과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재개된다면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모든 내용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적, 병렬적인 협상 진행 방침을 거듭 밝힌 겁니다.
Both sides understand the need for a flexible approach. This is the only way to move forward.
극적인 돌파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지난달 29일 올린 짤막한 트위터 글에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윗을 통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예정된 한국 방문 중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이 제안을 수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만남이 성사됐고 두 정상은 53분에 걸쳐 단독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이 회담에서 이달 중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합의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로써 하노이 회담 이후 넉 달간 계속되어온 양측의 교착 상태는 해소되고 다시 협상 재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So we're going to have teams. They're going to meet over the next few weeks, and they're going to start a process, and we'll see what happens.
미국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비건 특별 대표가 실무 협상을 이끌며 북한은 리용구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등 외무성 인사들이 협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의 상대로는 미국 통인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유력합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실무협상에서 미국 양측이 핵심 쟁점들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고조 기미가 보이던 양국 간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잠재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회동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트럼프 독트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무장지대 외교가 중단됐던 미북 협상을 되살렸으며 최소한 당분간은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핵 폐기는커녕 핵시설과 핵물질 신고에 앞서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하길 바란다면서 핵신고 없는 북한의 약속은 쓸모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의 아시아 회동이 궤도 수정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외교에서 위험과 무질서가 커지고 있는 이때에 긴장이 일시적으로라도 완화되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미국의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길을 열 것으로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화를 거부하던 북한이 몇 주 뒤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동의한 점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전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서서히 고조되던 긴장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전을 이루려면 미국이 대북 협상 전략을 바꿔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SA Today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볼거리는 그가 관심을 받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며 심지어 미국의 이익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사는 모두 자신에게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정권 교체로 의미 있는 대화를 진전시키기 힘들었음에도 관심을 받기 위해 영국 여왕과 만찬을 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이 국내적으로 분노를 자아내도 관심이 증폭된다는 사실만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그러나 그 어떤 만남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과 비교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외교를 통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며 잠재적으로는 미국의 이익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로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하며 북한은 핵 동결 약속마저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이란에 대한 외교는 실질적인 진전 없이 백악관의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만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이 미국 검찰에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 판결을 받은 원비어 측이 북한의 해외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의 가족들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원비어 씨와 신디 원비어 씨는 3일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와이즈 어네스토어 압류 소송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비어의 가족들은 청구서에서
북한은 원비어의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통지와 법적 문서에 대한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원비어의 가족은 북한의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 피고, 즉 북한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 이권을 주장한다고 청구서 제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5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와이즈 어네스토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토가 불법적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사실과 함께 유지 보수와 개선 작업 등이 미국 달러를 통해 이뤄졌다며 몰수의 근거를 설명했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6,500톤, 약 299만 달러어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된 선박입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7월 17일 와이즈 어네스토의 압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당시 몰수 소송 제기 시점을 전후해 이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켰습니다. 원비어의 가족들은 지난해 4월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당시 외무성을 통해 판결 내용이 적힌 판결문과 판사의 결정문을 수신했지만 며칠 후 되돌려보내며 판결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원비어 측이 북한의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와이즈 어네스토어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와이즈 어네스토어는 중량 톤수 2만 7천 톤, 용적 톤수 1만 7,061톤에 이르는 대형 화물선으로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선박입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BOA에 와이즈 어네스토어가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찰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원비어 측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이 비용은 원비어 측의 배상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국인이 미국 법원을 상대로 북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이 연루된 테러 사건 소송에서 약 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던 루스 칼데론 카도나는 지난 2010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현황을 확인한 후 일부 은행에서 10만 달러 미만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덴마크 민간단체가 북한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에 나섰습니다. 11만 달러 상당의 지원이 덴마크 구호단체인 미션리스트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 최대 규모의 노보 노디스크 재단이 지난 1일 1,500만 크론의 미화 227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20개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했는데 북한은 레바논, 모잠비크, 우간다, 아프가니스탄 등과 함께 수혜국으로 선정됐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덴마크의 비정부기구인 미션 이스트가 북한에서 펼치고 있는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 사업에 75만 크론의 미화 11만 3천 달러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노보 노디스크 재단은 보도자료에서 대북 지원은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옥수수와 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션 이스트는 지난달 27일 VOA에 북한에 대한 추가 식량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카렌 벤딕스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대북 식량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몇 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말 강원도에 식량 지원을 한 뒤 덴마크 정부 기부금 등 새롭게 자금이 모금됐다는 것입니다. 추가 지원은 새로운 지역에서 보다 많은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벤딕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션 이스트는 4월 말 당시 북한 강원도에 옥수수 384톤과 콩 28톤을 지원했으며 이들 물품을 현지 타가소와 유치원 어린이 8,600여 명, 임산부와 수유모 3,500여 명에게 지금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추가 식량을 전달한 뒤 분배 감시를 위해 올해 말까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권고사항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제재 대상 지정과 자금 동결과 관련해 지체 없는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위해 각국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구는 3일 공개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공관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명시한 제재 대상과 자금 동결 부문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과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고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대상을 지정하라는 제안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제재 대상 지정이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에 대응하는 정밀금융제재에 의거해 관련 개인과 기관의 제재 지정을 위한 권한과 효과적인 절차, 방법 등의 확립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안은 관련자의 이름과 함께 충분한 정보와 사유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금 동결과 관련해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지체 없이 정밀금융제재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각국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고 국내 기관을 선정해 정밀금융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같은 자금 동결 의무는 특정 행위 혹은 확산 위협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뿐 아니라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 통제하는 모든 자금과 자산에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 동결 결정이 내려진 즉시 금융기관 등에 이를 전달하고 금융기관 등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들에게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구는 이날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각국의 자금 세탁 방지 노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지난 1989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의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는 미한동맹에 힘입어 가능했고 한국의 성취는 곧 미국의 성취라고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가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양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한동맹은 군사동맹이었지만 미국은 군사를 넘어 외교와 경제에서도 한국을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성취하고 누려온 평화와 번영, 자유와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에 힘입은다 큽니다.
이 총리는 5일 서울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제5회 미한동맹 포럼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교육 향상, 민주주의 발전에는 미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성취는 미국의 성취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화학공장에 한국 기업이 31억 달러를 투자한 것은 미국의 승리며 한국의 승리고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며 이는 양국민이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총리는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 미한 군사동맹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로 희생된 주한미군을 기렸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장병 62명이 희생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지난달 30일 이루어진 미국과 북한, 한국의 판문점 회동을 상기시켰습니다. 판문점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1976년에는 북한군의 도끼에 미군 2명이 살해된 곳인데 그런 곳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고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함께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남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분단 이후의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역사는 바뀌어도 한미동맹의 기본 역할은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어 이제까지 미한동맹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켰듯이 앞으로도 평화를 지키고 뿌리 내리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은 워싱턴 DC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 국민과 정부는 워싱턴 DC에 한국전쟁 참전 미국 전사 실종자 3만 7천 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건립하여
또 한국전쟁 중 희생되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북한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포럼 오찬 건배사를 통해 굳건한 미한동맹을 강조하며 미한연합사의 구호이자 슬로건인 함께 갑시다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단순한 파트너십이나 우호관계를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alliance is far more. than a mere partnership or friendship.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전쟁에서 생성돼 지금까지 양국 관계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해왔다는 겁니다. 또 미국은 여러 세대를 거쳐온 철통 같은 동맹, 함께 육성하고 투자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 미한 동맹은 오랜 기간 번영할 것이며 이를 한국과 함께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As such, it's with great pride. That the United States joins our ally, the Republic of Korea, in honoring this ironclad relationship that has lasted for generations and will continue to thrive.
한편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 사령관 겸 미한 연합사령관은 미한 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유하는 공통 가치관도 많다면서 그 가운데 하나는 자유를 향한 의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뺏을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신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갑시다라는 문구를 잘 알고 있겠지만 이는 단순히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 문구가 아니라며 우리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은 절대 깰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주최한 미한동맹 포럼은 미국과 한국 주요 인사들이 모여 미한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영국령 지브롤터가 유럽연합의 제재를 어기고 원유를 실어나르려던 이란 유조선을 억류했습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한 반면에 서방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이 다음 주 터키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한 독립기념일 행사가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인들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영국령 지브롤터 소식부터 볼까요? 지중해에서 이란 유조선이 억류되는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령 지브롤터가 시리아로 원유를 실어나르려던 이란 유조선을 억류했습니다. 지중해 길목에 자리 잡은 지브롤터 자치정부가 4일 지브롤터 남쪽 4km 해역에서 시리아로 향하던 대형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영국 해병대의 도움으로 억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란 유조선을 억류한 이유가 뭔가요?
네, 유럽연합 EU의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파비안 피카도 지브롤터 행정수반이 4일 그레이스 1호가 시리아의 바니아스 정유공장에 원유를 운반 중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서
네.
이 정유공장은 EU의 시리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네.
EU 28개 회원국은 시리아가 민간인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자 2011년부터 제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조선에 이란산 원유가 실렸다는 것도 확인이 된 겁니까?
지브롤터 측은 유조선에 실린 원유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 배는 지난 4월에 이란 카그섬에서 이 이란산 원유를 적재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시리아로 가기 위해 지중해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영국 당국은 이 배에 제재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추적해왔습니다.
그러면 억류를 요청한 것이 미국인가요?
호세프 보렐 스페인 외무장관이 4일 기자들에게요, 이 자국 해역에서 발생한 그레이스 1호 억류가 미국 정부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유조선이 억류가 됐는데 이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4일 주 이란 영국 대사를 불러서 이 불법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납부 행위에 대한 강한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 측은 5일 이 억류된 유조선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영국 배를 억류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서방쪽 반응도 볼까요?
지브롤터 당국의 조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 이 훌륭한 뉴스라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이란과 시리아가 불법 거래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라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서요, 지브롤터 당국과 영국 해병대의 신속한 조치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살인적 정권에서 활용될 자원을 압류했다 고 환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유조선 억류 사건을 계속 보면은 미국과 대이란 제재 또 EU의 대시리아 제재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과 EU는 현재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은 2011년부터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시리아 정부 측 인사 277명과 72개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요.
예.
시리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도 현재 시행 중입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04년에 시리아 제재에 착수했는데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군의 반군 지역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자 알 아사드 정권의 잔혹한 폭력과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란은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거죠?
네, 이란은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 이후 알 아사드 정부를 축출하려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내전이 진행 중입니다.
네.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군은 이 마지막 반군 거점인 이들리브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전 국토를 거의 탈환한 상태입니다.
예, 미국은 이란에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과 영국 등 6개 나라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예.
이란이 핵계획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서방 국가들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란산 원유 거래 금지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란에서도 핵합의를 안 지키겠다,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란은 지난 1일 핵합의에서 제한한 전용축 우라늄 저장량 300kg을 넘어섰다고 밝힌 데 이어서 7일부터는 우라늄 농축도 상한 3.67%도 지키지 않겠다고 발표해서 합의 당사국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다가 이제 이란의 유조선이 유럽에서 억류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언론들은 이란과 서방 세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산 원유를 억류한 지브롤터 어떤 곳입니까?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 있는 지브롤터는요, 스페인이 1713년 영국에 영구 양도한 곳입니다. 1983년 영국령으로 지위를 인정받았는데요. 인구 약 3만 명이 거주하는 지브롤터는 다른 영국령과 마찬가지로 영국 여왕이 국가 원수지만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책을 자치 정부가 결정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제 방공미사일이 다음 주에 터키에 도착합니까?
네,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S-400 방공미사일 첫 인도분을 러시아가 7일 수송기 두 대를 동원해서 터키로 보낼 예정이라고 터키 하베르 티르크 방송이 5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다음 주에 S-400 미사일이 도착할 예정으로 미사일 배치를 지원할 러시아 기술팀도 8일 터키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터키가 이 문제를 두고 미국과 마찰을 빚었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터키가 S-400 방공미사일과 F-35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하면 F-35 전투기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터키의 S-400 도입 계획에 반대해왔습니다.
네.
미국은 이 터키가 S-400 도입을 강행한다면 미국에서 F-35 훈련을 받는 터키 조종사를 내쫓겠다고 경고했고요.
네.
지난 4월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한 F-35 부품의 인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미국이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도입을 강행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뭔가요?
예, 주변 국가에서 미사일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방공미사일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 터키 정부 측의 주장입니다.
네.
예, 터키는 이 같은 입장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도 적극 알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나토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터키가 4년 동안 3차례 시리아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자, 미국 측이 러시아제 방공미사일이 F-35 전투기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S-400이 방공미사일 체계이다 보니까요. 이 대규모 레이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레이더는 F-35 전투기와 B-2 폭격기의 스텔스 기능을 일부 뚫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스텔스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미군 당국은 이 터키가 S-400을 도입하는 것이 F-35가 배치된 나토 회원국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미사일 문제 때문에 터키와 미국이 대립을 좀 보였는데 최근엔 두 나라 정상이 만났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을까요?
네, 지난달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터키의 S-400 방공미사일 도입과 관련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 터키가 우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는데요. 양국의 협력을 위해서 연대가 계속 필요하다면서 연대가 이어져 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7월 4일 어제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수도 워싱턴 DC에서 아주 큰 행사가 하루 종일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날 워싱턴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렸는데요. 가장 눈길을 끈 건 저녁 6시부터 링컨 기념관 주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 행사였는데요. 행사가 열린 링컨 기념관과 내셔널몰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네.
이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뿐 아니라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각 군 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뭐 독립기념일 행사가 아니라 좀 특별한 이름이 붙여졌죠?
예, 미국에 대한 경례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하나의 나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역사와 시민 그리고 미국과 국기를 지키는 데 참여했던 영웅들을 기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 군 장비도 아주 대거 동원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링컨 기념관 행사장 주변에 미 육군 주력 탱크인 M1 에이브럼스 탱크와 브래들리 장갑차 각각 두 대가 자리 잡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연설 중간에 해군 고계비행단 블루 엔젤스, B-2 전략 폭격기,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 또 미 해군 주력 전투기 F-18, 해병대 소속 오스프리기와 육군과 해양경비대 헬기 등이 행사장 상공을 날았습니다.
네. 이번 행사가 좀 뭐 군을 좀 칭송하는, 경의를 표하는 그런 성격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군 장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요, 미국 건국 초기 군이 담당했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해안경비대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들이 미국 역사에서 기여한 점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또 군 외에 이민 세관 단속국이나 국경 경비대 등 국경 보안과 관련된 부처도 칭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요즘 네.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움직임마다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죠. 어제 연설에서도 정치적 발언이 나왔습니까?
이민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의식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단합해서 앞으로 나가자고 촉구했는데요. 미국이 지금의 자세를 유지하고 계속 미래를 위해 싸우면 뭐 장차 못할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주 탐사 계획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조만간 달에 다시 갈 거고 화성에도 미국 국기를 꽂을 거라고 말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어제 그 많은 행사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기념 행사와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 민간 단체가 아기 모습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 인형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예, 사실 이날 기념 행사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쇼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부각하려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죠. 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이런 행사는 권위주의 정권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 기념 행사와 관련해서 비용을 놓고도 논란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큰 비용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행사에 얼마가 들었는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언론 보도로는 국립공원관리국이 관련 예산으로 250만 달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가 지니는 가치와 비교하면 비용은 미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 33도. 남포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31도. 중강 아침 최저 17도, 낮에는 32도. 강계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1도, 낮 최고 32도. 개성 아침 최저 21도, 낮에는 33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3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평강 지역만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26도. 해산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30도. 원산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26도. 청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1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3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243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미국이 못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 열린 미국에 대한 경례 기념식 연설을 통해 국가적 통합을 역설하고 이를 통한 미국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행사에서 하나된 나라로 뭉쳤다며 우리 역사와 국민 그리고 우리 국기를 지킨 영웅들을 기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를 세계 역사상 가장 특출한 나라로 만들어준 것은 담대함과 저항, 뛰어남과 모험, 그리고 충성과 사랑의 정신이라며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다, 지금 가장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에 이어 독립전쟁과 여성 참정권 운동, 민권 운동 등 미국이 이룬 업적들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강조하고 곧 화성에 미국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현장 주변에는 미군 탱크가 전시되고 대통령 전용기와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이 축하 비행을 했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싣고 시리아로 향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유조선을 어제 지브롤터 당국이 억류한 데 대해 미국과 영국 정부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뉴스가 나왔다며 미국과 동맹국은 이란과 시리아가 불법 거래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지브롤터 당국과 영국 해군의 신속한 조치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살인 정권에서 활용될 자원을 압류했다고 치하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영국 대사를 초치해 불법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나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를 이끌어 지난 1980년대 유조선 전투를 지휘했던 모센 레자이 장군은 억류된 유조선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영국 배를 붙잡아 보복하겠다고 오늘 트위터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길목에 있는 영국령 지브롤터 자치정부는 어제 시리아로 가던 대형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영국 해군의 도움으로 자국영해에서 억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당국은 이 배의 제재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이란 제재를 통해 원유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시리아 정권 고위 인사들을 제재 목록에 올려 주요 물자의 반입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홍콩 정부가 지난 1일 발생한 입법회 점거 관련 인물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콩 사법당국은 지난 3일 체포해 경찰 공격과 기물 파손 등에 대해 조사해왔던 31살 남성 푼호추이 씨를 질서교란 등 혐의를 추가해 동구법원에 기소했다고 오늘 현지 언론에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푼 씨는 입법회 점거 시위 외에 지난달 21일 경찰 본부를 포위한 집회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현지 신문 명보는 푼 씨 기소와 관련 홍콩 역사상 최초로 입법기관을 전보한 것으로 우산혁명 때의 도로농성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범죄인 인도절에 개정하는 홍콩의 학생과 시민들은 홍콩 반환 22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1일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 청사를 점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산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재단 해산 방침은 일한 간 합의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재단을 해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과 주한 일본대사관 등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재단 청산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론에 밝히고 일본 측이 재단에 낸 자금에 대해선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인도 작업이 다음 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오늘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보도를 인용해 S-400 미사일 시스템이 오는 7일 러시아 공군 기지에서 화물기 두 대에 실려 터키에 운송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BOA 저녁 방송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